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훔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죠. 어제 살펴본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 자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출생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가 1장, 2장, 3장에 각각 나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5장에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일 보게 될 내용은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과 관련되어 있는 1장부터 7장 스토리는 처음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4장과 5장 내용을 볼 텐데 4장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내용들이 나왔던 내용을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훔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가 문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심판을 당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을 놓고 보면 두 번에 걸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마다 패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전쟁은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4천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전쟁도 굉장히 대단히 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말이 4천명이지 4천명이 죽어서 시체로 널브러져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굉장히 큰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죽은 것만 4천명이었으니까 부상당한 사람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전쟁 때문에 사상자로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지죠. 전쟁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했는가. 이 의논을 할 때에 훔니와 비느하스가 주축이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서는 다시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에 나아가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고 이때도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훔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무려 4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숫자가 죽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할 때의 장정들이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 혹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치면 지금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20세 이상 사람들 중에 5% 인구가 죽은 거죠.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본문에서 네 가지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빼앗긴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다가 그랬다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본문을 잘 보면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갈 때에 온 땅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단순히 언약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근데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을 여기저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셨다고 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싸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땅이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싸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고 하죠. 뭐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현상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가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벗개는 1mm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가시는 이게 첫 번째 결과였고요. 두 번째 심판받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죄를 범해서 평판이 좋지 못했던, 누가 봐도 죄인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죽임당하게 하셨죠. 세 번째 심판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을 보면 벗개가 빼앗겼던 소식을 듣고 의자에 걸터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를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본문에서는 비둔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살이 많아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정말로 죽은 이유가 살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심판받아 죽임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늙어서 병들어서 자기의 천수를 누리고 죽는 그런 모습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단순한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의 생명을 빼앗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모습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홉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부인도 죽습니다. 아이 하나만 달란 고아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혈혈단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로 놓이는 그런 모습이, 이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고 떠나시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먹고 살 방법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결과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그런 결과들이었어요. 이 모든 결과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냥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가 선포했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 엘리 가문을 통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주셨던 말씀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40년 동안 연륜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심판받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귀한 모든 은혜를 베푸셨던 이스라엘도 아낌없이 잘라내셨는데 하물며 나중에 접붙임 받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떠하게 했는가?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쓰임받았던 직분자들도 죄를 범하면 심판과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심판 내용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유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셨는데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새 곳으로 장소로 옮기면서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에 갖다 두었고요. 두 번째는 가드로, 그 다음엔 에글론으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세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끌고 갔습니다. 옮겨놨어요. 제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내가 원하면 아무 곳에나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스돗이 다 전멸당할 지경을 만나요. 세 번째는 심판을 받으니까 해결책을 모색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 언약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결국 세 가지 항목이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멋대로 언약궤를 끌고 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치워버리는 곳으로 해결책을 삼으려고 하다. 이 행동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가드로 갔죠. 가드로 간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가드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끌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고민을 합니다. 언약궤를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죠. 에그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멋대로 끌고 갔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에그론에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언약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거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놓고 보면 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심판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제멋대로 하나님을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심판을 받고요. 해결책을 추구할 때도 똑같이 잘못된 해결책을 추구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걸 자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안도가 되는 혹은 후련한 그런 모습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제멋대로 해도 심판을 안 받는가? 이방인들은 심판을 안 받는가? 아닙니다. 종종 성도들이 그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데 불신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독 높은 기준을 적용하셔서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넌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홈리아 비나스도 심판받은 마당에 블레셋은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가 4장, 5장 나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다시 정돈해서 세네 가지 중요한 특징들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이건 제사장이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건 아니면 이방인이고 블레셋이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미 심판을 다 받은 뒤에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이래서 심판을 받았구나. 이스라엘도 알고 블레셋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홈리아 비나스가 세속 권력을 갖고 있건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 감당하지 않고 청지기로 살지 않고 권력을 휘둘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 거죠. 또한 홈리아 비나스는 지금 당장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 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형통하니까, 윤택하니까,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하죠. 그러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라여 그가 하는 송사를 불쌍한 마음으로 굳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도 공의로 재판을 하고 부한 자에게도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통해서 내가 넉넉해서 마음이 풀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심판받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섬길 만한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방법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죄는 죄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심판받는 순서를 놓고 보면 아까 블레셋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순서대로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종종 이런 기대를 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험악한 죄를 지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고, 이게 합리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제일 나쁜 놈들은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제일 먼저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덜 죄를 지은 홈리와 비나세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근데 심판받은 순서를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죄가 적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처음에 4천 명씩, 3만 명씩 죽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가 더 있다고 생각했던 홈리와 비나세가 두 번째로 죽고요.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블레셋,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은 맨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서를 놓고 보면 막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심판받습니까? 왜 나만 먼저 심판받습니까? 내가 저 녀석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막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먼저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 나보다 큰 죄를 범한 자들이 지금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글쎄요.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하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죄 많은 자가 형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도 한 번에 전면적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 나누어 심판받습니다. 블레셋도 한 번에 전면적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세 번 나누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번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여러 번.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심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끝장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심판받았을 때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신 거예요. 여러 차례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놓치는, 늘 지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만 남겠지만, 그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에서 패배하고 4천 명 죽었을 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늦었지만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블레셋이 만약에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라도 돌아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한 번에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으로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리시는 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자꾸만 반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기회를 부여받을 때 그게 내가 대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어도, 승질을 부려도, 승리감에 만취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지금 당한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앉아있어도 결국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꾸 조니? 어떻게 해야 졸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청년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날 일찍 자야 합니다. 일찍 자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해답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였구나.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였구나. 안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졸릴 때에는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죠. 그건 현상적인 거죠. 그 일이 왜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계속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법궤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도 그들이 왜 심판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법궤를 아무리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도, 열 군데 백 군데를 옮겨 다녀도 계속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말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은 그냥 반창고를 붙였다가 띄었다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과도하게 무언가 어려움이 생겼다 생각할 때,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부득이하게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해서 죄와 심판 가운데 거할 때에 얼른 회개하고 얼른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길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부터는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고 블레셋도 심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군가는 너무 괴로움에 죄를 범하고, 누군가는 승리감에 쩌들어서 죄를 범하고,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여기저기로 끌고 다녔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며 죄를 범했을 때에도 회개하고 또 평탄할 때에도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